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예, 공교롭게도 지난번에는 11조였는데 오늘은 처녀와 가부입니다. 아, 이건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하셔야 될 설교인데 그 처녀와 가부에 대한 주여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유명한 스포츠 경기가 있었죠.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반기 무렵이죠. 4월 달에 또 나름 유명했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는데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고 아마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제목이 주는 좀 뭔가 뜻이 있겠죠. 엄정화 씨와 그 감우성 씨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 내용 전반적인 그 스토리가 굉장히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결혼 그러면 좀 뭔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그런 얘기를 그려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결혼 여러분 미친 짓일까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현실적인 얘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읽었습니다. 7장 25절에서 40절을 읽었는데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 서신이 가지는 특징을 좀 알고 읽어야 됩니다. 바울 서신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교리 서신입니다. 아주 복음의 선명한 교리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교리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라든가 디도에게 쓴 편지,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상황서신이 있습니다. 이 실용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상황서신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대부분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들 가운데 문제 많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분파 문제가 있었죠.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네 분파로 나뉘어져서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비유하면 해운대나 송도 같은 이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 부유한 사람들이 돈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성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 1절 2절을 보면 음행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피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살래? 그만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와서는 결혼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황서신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이 전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했을 것인데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이 아마 독신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도 얘기하지만 상황 문제입니다. 당시 처녀들과 또 과부들과 이런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전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풀어낼 수 있는 열쇠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저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중심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해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될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고. 그게 바로 바울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결혼을 한 사람은 아무래도 신경 쓸 것이 많잖아요. 가정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런 원리를 갖고 오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에 대하여는, 처녀와 관련된 문제는 내가 주께 받은 특별한 계명이 없다. 이게 바울의 기본 기조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처녀 문제를 쓰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성도 아니고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녀의 결혼 문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는데 특별하게 받은 계명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것처럼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가 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이건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그 권위로 얘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어디서 만났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다는 것이죠. 뒤에 가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전서에 그 논쟁이 잘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처럼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네가 진짜 사도냐?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목사님들 볼 때, 유명한 목사님들 말고 다른 목사님들 볼 때 뭔가 그런 느낌 비슷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뭔가 모를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처녀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그런 내가 의견을 말한다고 그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26절도 앞에 얘기했던 35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전체를 풀어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인 종말관이 임박한 종말관이었습니다. 이 종말의 긴급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26절에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견들이 나뉩니다.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순교당해 죽었을까요? 설에 의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곧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 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박해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이 임박한 환란이 그때를 바울이 예감하고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말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뭐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마지막 때라는 의식을 늘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네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보다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읽을수록 이 사람 뭘 좀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절 28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결혼했느냐 이혼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재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Are you free from a wife? 너 아내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냐?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일컬어 상황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서 상황서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울 윤리를 이해할 때 아니 이 시대의 윤리와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윤리와 전혀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여자들은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감히 남편이나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이 시대의 윤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썼을 때는 여자들의 리더십이 좀 탁월했는지 좀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은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 윤리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네,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저는 오늘 구절을 읽다가 바울이 뭘 진짜 알고 얘기하는가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장가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다.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다. 이건 당시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령 열광주의라고 성령에 완전히 열광해서 은사 중심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울을 보면 이 고린도 전후서에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금도 그런 무리들 있죠. 은사를 좋아하는 무리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율법 중심이다.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완전 양극단이었습니다. 이 양극단이 있었는데 특별히 극단적 율법주의자들 중에 극단적인 독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독신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가 가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어도 죄짓는 건 아니다. 시집 가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어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야 여러분 뭔가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웬만하면 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임박한 환난 그리고 주님께 시선 고정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29절에서 31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네, 이 말도 앞에 문맥과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임박한 환난 이 종말의 긴급성을 가지고 있죠.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건 욕정을 가리킵니다. 안에 있는 자든 아내를 통해 자신의 욕정을 해결하는데 그런 욕정을 의미한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쁨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이건 인간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거는 재정을 가리킵니다. 재물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욕정과 감정과 재물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받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슬펐다가도 저녁에 기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기뻐했다가 또 작은 일에 엄청나게 낙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외형이라고 표현합니다. 31절 마지막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 뜻으로 풀이하면 유행입니다.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드라마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드라마를 보고 봅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도 10년 후에 되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도 외형이라는 겁니다. 재물도 외형이라는 것입니다. 욕정도 외형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32절부터 34절은 어떤 염려이고 무엇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몸부림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는 자는 아무래도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은 사람이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혼한 자는 가정을 신경 쓰느라 주의 일이 뒷전되지 않겠냐. 그러나 결혼한 자에게도 이 메시지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보다 내 자녀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있는가. 내 손에 잡고 있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걸 바울이 묻고 있다는 뜻이죠. 35절은 넘어가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36절부터 38절은 약혼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좀 본문을 읽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날리더라고요. 혹시 약혼녀라는 그 단어를 밑으로 보실까요? 그 각주가 있는데요. 처녀 또는 처녀딸이라는 표현이 있죠. 혼주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혼주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고 약혼녀 입장에 보면 당사자겠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행동, 혼주의 입장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면 그 당사자겠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38절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윤리입니다. 우리 중에는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혹여라도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독신이신 분들이 있다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핵심만 잘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마지막 39절과 40절이 과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뜻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이죠.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정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독신주의였던 바울이 거듭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너무 본문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전할 메시지가 뭐 복음서라든가 율법서라든가 뭐 모세의 율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전하기가 좋은데 아무리 봐도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중심 메시지고 제가 짜내려고 해도 짜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덮어버렸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아빠 요 앞에 주민센터 어린이 도서관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꼬맹이가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주민센터 어린이 도서관에 올라갔는데 애가 막 달려가더라고요. 저쪽 코너에. 코너에 보니까 책이 진열돼 있어요. 책을 읽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영어책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잘 됐다. 오랜만에 영어책 한번 읽어줘야겠다 싶어서 어린이 영어책을 한 권 딱 뺐습니다. 그 책 이름이 The Fried Piper였습니다.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어린이 영어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잘 써놔가지고.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는 저기 가버리고 저 혼자 그걸 계속 읽었습니다. 그 영어지만 아주 쉬운 영어라서 쭉 읽어보니까 이 책의 배경이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였더라고요. 근데 이 도시가 재분소가 많았습니다. 이 재분소라는 것은 곡식 빻아가지고 막 분가루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쥐들이 막 득실득실 걸었던 거예요. 쥐가 득실득실 걸어서 이 시 전체에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여러 명이 찾아가서 이 쥐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어떤 마법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리를 부는 마법사였습니다. 이 피리 부는 마법사가 나타나서 시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하멜렌시에 있는 모든 쥐들을 쫓아보낼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나에게 그마 천냥을 주시오. 시장이 급한 마음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삐리리 삐리리 이렇게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피리를 부니까 희한하게 쥐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멜린이라는 지역에 배저강이 있었는데 그 배저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배저강에서 쥐들이 모두 몰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스토리가 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꽂혔습니다. 이 얘기를 읽는데 야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독신도 좋고 뭐 결혼해서 때로 육신의 고난을 겪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를 듣느냐. 너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오늘도 분명히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 우리 남아있는 평생을 살아갈 동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 귓가를 자극할 것입니다. 모함도 있습니다. 비난도 있습니다. 부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에 들은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생애 동안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평생토록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충실하며 현재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귓가에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때로 나를 넘어뜨리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주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천국의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먼저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